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어린아이 대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령한 자라는 말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와 달리 육신에 속한 자는 조금 미성숙한 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한 자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자라난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 꽤 많이 있고 또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있고 신령한 자 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린아이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엊그제 우리 성경학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이부주일학교 연합성경학교도 있고 어제는 또 우리 영유아부 성품학교에 있어가지고요 예배당에 요즘 우리 저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니까 막 애들이 얼마나 빠글빠글 노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애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썰렁할까요? 그 교회 안에 막 애들이 빠글빠글 노는 게요 엄청 보기가 좋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없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어린아이가 많은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야 되죠.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고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그래서 어린아이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자라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많고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도 있는데 다양하게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영적 성숙 그래서 불신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은 헌신자, 헌신자는 사명자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번 자주 반복하며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는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이를 속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견고하지 못한 거죠.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하면 이런가, 누가 저런 소리 하면 저런가 해서 흔들거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누가 속임수, 거짓말, 유혹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은혜 안에 견고하게 자라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런 거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노인은 되지만 어른은 되지 못한다. 노인이 되는 거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만한 삶의 지혜, 연륜 필요하고 성품, 또 섬김의 열매, 너그러움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시간 지나면 노인은 되는데 어른이 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하느냐? 아니고, 영적 성숙에는 다른 어떤 요소들, 단지 때가 오래되는 것 말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느냐,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10년, 20년 다녀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요. 교회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확 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하고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오래된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숙에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장성한, 혹은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신령한 자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아시죠?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면 영적으로 자라나기가 어렵고, 자기 자존심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본문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투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데 이거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런 짓 하는 거지, 이거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표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주장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아볼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는 최소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아볼로하고 나하고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큰 소리치고 싶고 뭐든지 주목을 받고 싶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거든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항상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만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놀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섭섭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섭섭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그런 섭섭함, 그런 기분 나쁜 게 계속 쌓이면 영혼의 쓴뿌리가 되고, 그게 영혼의 쓴뿌리가 되고, 그리고 내면에 원망이,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지니까 이 사람은 거칠어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딱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는데 네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우주의 중심,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어린아이야말로 지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어린아이는 본능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든지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다 또 그렇게 어른들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해주지요. 바쁜 일을 하다가도 애가 뺑 울면 달려가서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 때가 있죠. 아이가 철이 드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구나. 내를 챙겨주는 엄마도 있고 엄마도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자기를 조금 절제할 줄 알게 되면 아 얘가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본능적이어서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되면 부모를 생각할 줄 알게 되면 동생을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맨날 자기 중심적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일러서 저 사람은 나이만 많을 뿐이지 철도 안 들었다 이렇게 철이 아직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네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상 종교와 예수 믿는 신앙의 차이는 우상 종교는 신이 있어도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죠.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은 우상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댕기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같이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내 욕심 이루어주고 내 꿈 이루어주고 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우상같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독교인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알고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그분을 받들어 섬겨야 될 내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 종교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천양지차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게 거의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천양지차인데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이게 분수령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같이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 그러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 거냐, 이거를 점점 배워가는 과정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감정이 먼저고 자기가 더 중요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우리 삶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이런 것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 이런 것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9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좀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구역장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 말도 좀 들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영적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기분 좋을 때만 목사 말을 듣더라고요. 자기 기분이 좋아야 목사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생각과 목사의 말이 같으면 목사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면 이게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도록 세우신 일꾼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 맨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우선 교회에서는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 말을 잘 들으려면 목사랑 뭐 친해야 되는데, 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만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도 목사가 권면하면 듣고, 심지어 책망, 그러니까 목사가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좀 들을 줄 알면, 이게 책망을 한다는 건 잘못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거든요. 잘못할 때 책망하면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줄 알면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훨씬 좋아요. 우선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순종적인 자세,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를 의지하면서 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사는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인 것이지, 그래서 목사 말은 잘 안 들으면서 신령한 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 뿐입니다. 저도 꽤 한 신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 말은 안 듣고 어디 신령 한 분 찾아다니는데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신령하자면 우리 목사님이 제일 한신령하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여튼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보물처럼 건들지도 않고 보관해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통계를 봤는데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교회 댕기는 사람의 거의 80%래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신 분 손들어라. 손들어라 이러면 내가 상처받으면 제가 상처받으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으면 매일매일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요즘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혹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설교드리면서 심령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내일부터 창세기 읽지 마세요. 내일부터 창세기 읽지 말고 성경 읽으려면 주보 있잖아요. 우리 주보.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3면에 보면 3면에 일용할 양식 있어요. 주보 3면 일용할 양식. 그래 이제 큐티를 새로 시작해야지 이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어디를 큐티하면 될까요? 창세기 30장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리고 성경 읽으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창세기부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내일은 민수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안 읽은 거는 어쩌냐? 괜찮아요. 안 읽어도. 그냥 앞에 넘기고 넘어가고 혹시 그래도 너무 내가 좀 읽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읽어가면서 남는 시간에 앞에 읽고 아니면 쭉 읽고 돌아가면 내년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차근차근 더 중요한 거는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가 뭐를 하느냐는 것이 1년, 5년, 10년 후에 내 삶을 만들어냅니다. 매일매일 내가 뭐를 하느냐는 것이 1년, 5년, 10년 후에 내 삶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큐티해라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은 구역장에게 하는 거예요. 구역장에게 가가지고 큐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기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찾아서 한번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예배를 열심히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것으로 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진짜 귀하십니다. 진짜 보배십니다. 진짜 귀하고 근데 왜 보배라고 말하라는데 왜 안 하세요? 말 좀 들으라니까 목사 말을. 옆 사람에게 정말 보배로우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근근히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볼 때 아 저분은 영적으로 참 성숙한 분이야 하는 분 보세요. 그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 불가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배당을 열심히 와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주일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뭐 새벽에 잠 안 오면 새벽기도 아니지 새벽기도 잠 안 오면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뭐 해보시고 여하튼 예배당을 열심히 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라려면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숨도 쉬고 배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배설. 그리고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죠. 뭐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기본적인 이게 있어야 사람이 자라는 거거든요. 아기가 너무 안 먹으면 안 커요. 아기가 뭘 자꾸 움직여야지. 어떤 부모는 속 없는 부모,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모들한테도 아기가 막 너무 활발해서 고민하는 부모 있어요. 아기가 가만히 누워있어봐라 좋겠냐. 제가 이렇게 아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더 잘 크는 것이지. 그 활발하게 움직여야 더 잘 먹고 더 잘 자라는 것이지. 아기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엄마를 하나도 귀찮지 않게 한다. 그게 뭐가 좋은 거래요.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엄마를 하나도 귀찮게 하지 않는 엄마다. 엄마는 편할지 몰라도 그 애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기는 움직이고 활발하게 뛰어놀아야 그게 정상인 것이지. 아기는 자꾸 물어봐야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꾸 물어봐야 그게 똑똑한 애지. 아,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초연하게 이렇게 사는 애가 그게 뭔 좋은 아이래요. 영적으로 자랄 때도 질문이 많아야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질문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뭐 하나님 정말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야죠. 질문 많이 하는 성도를 절대로 귀찮게 여기지 말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질문 많은 성도에게 자꾸 답을 해주고 그리고 예배당 열심히 와가지고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질문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찬송은 좀 쉽잖아요. 찬송은 요즘은 뭐 유튜브 틀어놓고 배워도 다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기도는 물론 어렵죠. 기도는 그런데 기도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좋은 기도가 돼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주간 기도 제목 해가지고 A4지 앞뒤로 기도 제목 빡빡하게 적혀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읽으면 그거 기도됩니다. 그런데 보고 읽으면요. 그거를 천천히 보고 읽으려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쯤 걸려요. 그거 수요일 저녁에 만들어낸 주간 기도 제목 그거를 전부 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매일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해도 되지만. 근데 그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네 번째는 뭐 교회 일꾼들과 차세대를 위한 기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화요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두 부분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월요일, 뒷부분은 화요일, 뭐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목요일은 우리 교회를 뭐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나눠서 기도해도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해도 되고요. 그거를 보고 읽으면 그거 기도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로 기도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기도.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잘 모르고 잘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구역장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자라는 이런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캠프 하는데요. 밥을 먹어요. 밥을. 어제 제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줄이 길어가지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밥 그릇 받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떤 놈은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고 조그마한 녀석이 곧 접시에 밥 받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쁘대요. 이쁘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를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식사기도 하는 거. 어디 가서 식사기도 하십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 식사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어디 밖에 직장에서 밥 먹을 때도 눈만 감았다가 기도한 척 이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기본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는 겸손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온다고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온다는 것을 무시한 채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맨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칫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매몰돼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신비한 체험은 하고 꿈은 꾸고 환상은 보고 뭐 자기 성령의 음성 들어 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거 이거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뭘 이거 어떤 뭘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따지자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마귀야말로 성경 박사죠. 우리 시대에 제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천지. 자기들은 신천지, 성경 박사래 자기들이. 성경에 통달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들.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거 있어요. 이를테면 축구에 대한 책을 100권 읽으면 축구를 잘하게 되냐?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요즘요 태권도 제가 천당 가서 태권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 요즘 태권도 그 동영상 보는 취미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래서 태권도 막 취미. 근데 태권도 동영상 제가 요즘 좀 자주 보는데 그거 열심히 보면 제가 태권도 고수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습. 이게 배우는데 습이 또 중요해요.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익히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면 축구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다고 좋은 축구선수가 되는 게 축구선수는 운동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호흡 맞추면서 같이 뛰어야죠. 축구,
태권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막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만들고 막 격파 연습도 하고 대련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이게 좋은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혼자 많이 한다고 훌륭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성도님 덕분에 제가 성숙하게 되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떠나서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내면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연약함. 자기 연약함.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한계. 다 모자라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서로 모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런 부족함, 그런 연약함, 그런 한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저 사람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산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맨날 우리 속을 썩여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가 중요해요. 서로 교제가 중요해요. 이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모든 죄인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그 다음에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인 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마음에 안 드는 인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또 내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요. 화가. 잠언 4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지금 요즘 좀 따뜻하죠? 그죠? 지금 이 안이 너무 좀 조금 더운 것 같죠? 그죠? 저걸 꺼야 돼요. 저 지금 저게 26도. 예예. 그래. 저 종소리가 저걸 켜고 끌 때 종소리가 나요. 기도할 때 켜고 끄면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것 같네요. 종소리가 너무 청아해가지고 잠이 다 깼겠어요. 그죠? 잠언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 숨을.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인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그 인간 말하려고 그러면 막 칭찬보다 욕이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려면요,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속상하게 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그 인간이 있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상처 줬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원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생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초가 있어서 배가 파선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배가 파선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암초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암초 때문에 배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배가 깨진다고요. 썰물이 되면 암초가 더 많이 나오겠죠. 밀물은요, 암초를 다 덮어요. 인생에 암초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못난 인간을 없앨 수 없다고요. 다만 그 못난 인간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뾰족뾰족한 암초 같은 그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주변에 못난 인간이 있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범, 모델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속을 긁어놓는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경험하는 거죠. 이번 주에 창세기 묵상하는데요. 야곱이요. 자기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집 떠나서 브엘세바 떠나가지고 하란 가는 그 베델 그 광야 들판에 홀로 외롭게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이삭 리브가 치마폭에 휘둘리면서 장막에 조용히 거할 때는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 집 떠나니까 주님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 은혜를 못 누리지만 속상해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예요. 그리고 영적 성숙의 가장 좋은 열매는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같이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없죠, 또. 그런데 사람같이 사랑하기 힘든 존재, 나같이 주님을 자주 실망시키는 존재를 예수님이 어떻게 싸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싸매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영혼도 싸매어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여기 그 이쪽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여기 옥구, 군산 옥구에서 목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셔가지고 한신교회 목회하시면서 별세신학 해가지고 그분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친 좋은 영향이 많아요. 근데 그분 책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 책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분이 여기 옥구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그렇게 목사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었대요. 부부가 나이 많은 부부인데. 그렇게 목사를 괴롭혀가지고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그래 교회에 아주 암적인 존재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이중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저 인간들 때문에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어느 날은 주님 저 인간들 좀 하나님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 인간들 도저히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으니 다른 교회로 보내세요. 다른 교회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종아 이 시골 바닥에 갈 데가 어디 있겠냐. 도시 같으면 뭐 교회가 많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지만 저 늙은 사람들이 이 시골바다 가면 어디를 가겠느냐?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저분들 좀 성품을 고쳐주세요. 저분들 좀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종아 저 인간들은 나도 못 고친다 그러시더래요. 근데요 제가 그 설교집 읽는데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하시느냐고요. 기분 좋을 때는 듣는 척하죠.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분 평생 교회 댕긴 늙은 부부인데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괴롭히고 목사 애먹이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도 못 고친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아 나도 그 인간 못 고쳐서 나도 그 인간 고칠 생각 버렸다. 너도 그 인간 고치려면 제 명예 못 사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나도 그 인간을 못 고쳐서 내가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내가 그냥 은혜로 싸매어서 그렇게 천당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인간을 나도 고칠 수가 없어서 나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덮어서 그냥 천당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도 그 인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도 그 인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고 품고 싸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간증을 설교집에 적었는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고치는 줄 알지만 사실 진리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고칩니다. 바른 말을 들으면 순종하느냐? 아니더라고요. 바른 말을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긍휼에 매여서 순종하게 됩니다.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하고 연약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목사인 저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지만 어떤 때는 잘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과 자기 한계는 볼 줄 모르고 남의 연약함과 남의 한계는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을 책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함을 좀 참아줄 줄 아는 연약함을 좀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 잘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그러면서 조금 사랑의 깊이가 좀 더 더해갑니다. 사랑할 수 있는 좀 범위와 좀 깊이가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바다라는 거는 그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쓰레기도 있고 암초도 있고 별의별 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안아주는 이런 어떤 은혜, 그 바다 같은 은혜,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싫어하지만 어른은 조금 더 참고 용납하고 기다릴 뭐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또 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을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 줄 알지만 얘가 자라서 큰 일꾼 될 거야. 기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다 먹여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꾼이 많으면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좀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일꾼 많으면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웃을 일도 없고. 미석순과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어리냐, 누가 성장했느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두 마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우리를 좀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점점점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능력 갖춘 일꾼들 많아지게 하시되 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